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이요 축복임을 감사할 제목임을 요즘 부쩍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뒤숭숭한 가운데 인간의 무기력함을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된 주말 아침 새벽을 기도로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책입니다.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격의 핵심, 우리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배웁니다. 26절에 보니까 건강한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둑질을 안 하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도둑질하고 있다. 그거예요. 도둑질이란 자기가 땀 흘리지 않고 남이 땀 흘리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 백성들을 보면은 노동을 경시합니다. 일해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난하고 어지럽습니다.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한자로 쓰면 안 입을 자, 땀 한 자, 무리당 자 그래서 땀 안 흘리고 그냥 공짜로 몰려다니면서 얻어먹는 무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흔들려요. 도박 심리, 로또, 지나친 부동산 투기, 한방의 인생 역전 이런 것들이 사회에 너무 많이 흔한다는 것은 이런 불안당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장래가 없습니다. 자기가 땀 흘리고 벌지 않은 돈을 귀하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박판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귀하게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책 중에 석유 산유국들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동에 그 석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우디나 두바이나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돈방석에 앉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가보면은 그런데 이게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일을 안 해도 그냥 석유로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힘든 일은 다 외국인들이 와서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회사들이 와서 건물도 세워주고 한국 회사들이 가서 길도 깔아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거기서 그치면 반드시 현지인을 끼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나라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앉아서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불로소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외국인들을 노예로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나 도태되고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공부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무기력한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나 바레인, 두바이 이런 데는 그렇게 현지인들이 무기력해요. 나라의 동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그 스위스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원이 척박하고 모든 게 힘들어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을 하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하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주부들의 살림도 결코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살림의 반대말이 죽임이잖아요. 살림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가정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동을 이렇게 저주로 보면 안 돼요. 아, 나 언제쯤 빨리 조기 은퇴하고 그냥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놀고 살까?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은 늙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무기력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은퇴하고도 어떤 일이 있다면은 저는 그 보수에 상관없이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돈과는 조금 단순히 돈과는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직업을 지금 구하지 못해서 직장에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제가 항상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백수가 과로사 한단 말이 있어요. 여기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백수라고 그렇지만 함부로 살지는 말고 더 단정하게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언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 새 직장은 구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새 직장에서 너를 데려갈 만큼 스스로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지나가다가 청소하는 것도 제가 아는 대기업체 회장님은 자기 회사 전체 관리실장을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픽업했어. 굉장히 보금도 많이 줬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주민들을 돌보고 남이 안 보는데도 부서진 거 수리하는 걸 보고 이 회장님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을 전체 회사 관리실장으로 픽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낮고 미천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항상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남을 돕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선한 노동을 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노동 목적은 그냥 우리 가족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가난한 이웃,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풍족한 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이 풍족의 힘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힘이 되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해서 여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고 또 꿈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했다고 모든 노동의 중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세르백교회 리꼬렘 목사 아버님은 목수이셨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전 세계 다니면서 이 교회 건물들을 재상국에 가서 이렇게 지어주는 일을 하셨어. 얼마나 보람되게 사시다가 천국 가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이런 노동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또 하나 바울이 부탁한 것은 거룩한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29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10분만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이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대충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축복받는 사람의 언어에는 거룩이 있고 축복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의 입술에는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냉소적인 말, 음란하고 폭력적인 말, 아무 쓸모없는 가십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말들이 더러워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실컷 은혜 받고 나서 이 말로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술, 담배 가지고 은혜를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말 가지고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교회에서 모인다고 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항상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순예배할 때나 모든 모임할 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저속한 농담들 나누지 말고 교회에서 말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선한 말이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고 덕을 세운다는 말은 building others up,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그냥 착한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남이 보지 않았던 그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는 말입니다. 이거 이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지 몰라요. 가장 문제없는 척하고 있지만은 강한 사람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청년 세대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청년들 보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주는 칭찬의 말을 그냥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칭찬할 게 정말 없다고 생각돼도 몸부림을 치면서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황당하게 옷 입고 다니는 애도 넌 참 패션이 개성이 있다.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것을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다면 순장은 순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는 버릇을 하세요. 억지로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격려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고맙다는 것은 반드시 표현을 하시고 시는 쓰여지기 전까지는 시가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죠. 항상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세월이 흘러서 그런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청년 집회 때 혹은 유학생 집회 때 길에서 만나서 상담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해주었던 격려의 말을 그 청년은 평생 딱 부여잡고 시리에 빠져있던 인생을 박차고 나와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사는 중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년이 달라졌어요. 그 후로. 그때 제가 던진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하는 데 쓰신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31절에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돼요. 우리 포장마차나 술집 같은 데를 가보면 항상 넋두리 하는 소리, 서로 비방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가슴 속에 질투와 이런 여러 가지 악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인데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거는 세상의 코드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술, 담배 안에서 세상과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은 무례하지만 우리는 친절하고 세상은 잔인하지만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세상은 용서가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한다면 세상의 에티켓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동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흐른다면 그것이 교회를 세상과 차별화시킬 것이다.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서신이죠. 그래서 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땀 흘려서 노동하라는 얘기를 하고 서로에게 은혜로 말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또 어제 본문에서는 분노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 얘기를 에베소 교회한테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로마 통치에 있던 아시아 지역 전체의 수도였어요. 소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가 아주 활발하던 곳이고 고린도의 버금가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였지만 각종 우상 숭배와 주술 따위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특히 거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보러 몰려오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으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살아가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돈 좋아하고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성격들이 엄청나게 다혈질이에요.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은 아데미 신전 앞에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우상숭배를 안 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막 폭동을 일으키는데 조금만 선동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전부 다 그냥 몰려나가지고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막 고함지르고 떠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격이 급해요. 또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다 보니까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 쫓다가 막 혼났잖아요. 거짓된 지도자들이 또 많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거짓말도 잘하고 말들이 거칠고 다혈질이고 돈 밝히고 그리고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던 곳이었어.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옛사람을 추스리지 못하고 불끈불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딱 짚어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꿈틀거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교육은 신앙교육은 얼마나 성경 속으로 많이 뗐느냐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가가 아니라 너의 옛사람의 본성, 에베소 사람들은 다혈질의 성격, 그리고 돈 밝히는 거, 그리고 거짓말 잘하는 거, 이 옛사람의 본성과 복음이 부딪혀서 얼마나 많이 부서지고 있는가, 이거를 예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실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화 잘 내는 사람이었죠. 엄청난 다혈질이었는데 성령께서 바꾸셔서 영적 지도자가 됐잖아요. 다혈질이었던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한테 편지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나도 변화시키신 주님이 너희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비슷해요. 그저 다혈질인데다가 거짓말도 잘하고 돈 밝히고 말 거칠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도 불끈불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십시오. 2000년 전에도 그랬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옛 본성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새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에베소 사람들처럼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화 잘 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리고 무의도식하려는 본능 게을러지려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아십니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부서져서 성령의 새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